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나무가 한 소년을 너무 사랑해서 과일과 가지와 이파리와 줄기, 나중에는 밑둥까지 다 내어주고도 소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다라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창작 동화죠. 그때 당시에 저희 담임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셨어요. 저희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사랑하는 소년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나무의 이야기를 읽어주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오버랩시켜서 설명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우리 담임선생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다 챙겨서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한 후에 면목 없는 돼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또다시 상속자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신 후에 큰 잔치를 베풀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헌신적 사랑이라는 요지의 내용이었어요.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성경을 통해 탕자의 비유를 진지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을 무렵 저는 우리 선생님이 주셨던 그 비유에 관한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 비유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창작 동화의 주인공이 그 소년이 아닌 나무이듯이 그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은 그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들 속에 내재된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우리 타락한 아담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려해 보이는 아담들의 삶은 탕자의 삶이 그러했듯이 더러운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들의 음식인 쥐염 열매를 나누어 먹는 꼴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돼지우리로 결론 지어지게 될 것임을 그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재산을 다 써서 돼지우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절단하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돼지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패역으로 상처입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렇게 상처입은 아버지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그 돼지 같은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상거가 아직 먼데도 불구하고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로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원수로 생각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자격지심의 그분을 원수로 대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비유를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패역한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으며 어떻게 면목 없는 얼굴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아, 그야 물론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겠지.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찾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를 창조한 어떤 신이 있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절대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나중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된 후 저는 그 비유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탕자의 비유, 그 전체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에 타락한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과 십자가 이후에 복된 하늘의 현실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할 일 없이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돼지들과 함께 쥐염 열매에 불과한 이 세상의 힘들을 경쟁하며 다투며 서로 빼앗고 빼앗기다가 결국 돼지우리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돼지처럼 더럽게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타락한 전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나이 어린 연예인들이 수십억짜리 집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수백억짜리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한강의 일출을 보면서 산다고 너스레를 떨던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부럽습니까? 이건 세상이 미친 것입니다. 잠시 와서 한 시간 정도 신나게 놀다 가면 어떤 이들이 평생 벌어야 할 그 돈을 한 번에 버는 이 세상 이게 미친 게 아니고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부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돼지우리 같은 세상이에요. 쥐염 열매 갖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 돼지우리 같은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뚫고 들어왔어요. 돼지우리 속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돼지의 모습을 하고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는 그 돼지들 가운데 얼마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쏟아 부으셔서 자신들은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다른 이들은 자기들이 돼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에게만 그들이 돼지인 것이 보여졌고 어떤 이들에게만 그 돼지들이 추구하는 것이 쥐염 열매라는 것이 인식되어졌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삶이 돼지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여느 돼지들과 함께 쥐염 열매 쟁탈전에 참전하여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돼지처럼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임하자 이 세상이 돼지우리에 불과한 것임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소원은 하루속히 그 돼지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집중이 돼요. 그 돼지우리 속에서 뿌리받고 거기서 대장되겠다라는 그 소원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에 그의 소원이 집중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천국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 내 아들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 돼지우리 속에서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전체를 한 가지 그림으로 축약하라 그러면 십자가를 그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아는 이들은 자기들이 은혜받은 돼지임을 인정하는 이들인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돼지일 수밖에 없는 은혜받은 돼지.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돼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돼지들. 돼지 돼지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시편 22편 6절로 가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거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던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레. 이 시편은 다윗이 썼지만 메시아의 시편이라 불리는 시예요. 따라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신 예수의 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자신을 가리켜 벌레라고 하세요. 벌레들을 하나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벌레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벌레이기도 해요. 돼지가 좀 낫죠. 그러니까 바퀴벌레 같은 거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벌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렁이라고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공부한 요한복음 강해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리켜서 개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개.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은 메갈레 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칭찬을 해주세요. 그 여인이 뭘 했다고? 그냥 개야 그랬더니 네, 전 개가 맞아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입니다. 그 떡 좀 주세요. 그 떡이 누구였어요? 생명의 떡 예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떡은요, 그때 당시에 주인들이 밥을 먹다 흘린 떡이 아니라 손을 닦을 때 물이 부족하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데니까 그 떡으로 손을 비벼서 닦고 버린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신 예수, 그걸 먹는 것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를 인정한 거예요. 떡 좀 주세요. 나는 개예요. 그랬더니 메갈레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개이며, 구원받은 벌레이며, 구원받은 지렁이며, 구원받은 돼지라는 것을 아는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랑이라는 것과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에게는 여전히 사망의 몸이 붙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돼지요, 개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벌레나 지렁이나 개나 돼지 정도가 아니라 티끌이며 먼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완전한 자기 부인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온전히 점령하게 자신을 드리는 상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고르세요. 벌레, 지렁이, 개, 돼지, 먼지 하나 골라서 여러분의 호로 쓰세요. 벌레 김성수, 돼지 정병주, 지렁이 최영, 이렇게 여러분의 호로 쓰시라니까요. 이렇게 십자가는 벌레나 지렁이, 돼지나 개에 불과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내는 요술방망이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이며 DNA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십자가에 관한 거예요.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조금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 잘 연결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교리의 지평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1922년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마산에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계셨는데 이제 부목사, 오랜 부목사 생활을 접고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였어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부 퍼져서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답니다. 그 후 목사님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누가 봐도 얼마 살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그 와중에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왔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을 떠나시면서 평소에 아끼던 후배를 담임 목사로 추천을 하고 가셨던 것이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설교 부탁을 받은 그 목사님은 그 설교가 자기 생애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어떤 설교를 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 생애 마지막 설교에서 외칠 내용은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설교하고 곧 죽을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설교를 남기고 죽어야 되나? 목회자로서. 나는 이 세상에 교회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설교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어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남는 건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자 그 교회 당회가 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을 했어요. 그 교회 교인들 전부가 만장일치로 이런 설교를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을 청빙한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말기암 환자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설교를 하실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생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설교에 내가 담아야 할 것 십자가 그거 하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 단 한 번만 더 그런 설교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실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그 목사님을 그 음성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분이 취임하셨고 그 뒤로 몇 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심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자기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설교를 하신 후에 죽는 그날까지 어떤 설교를 하다 갔을까요? 그분은 매번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곧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 다음 주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 다음 주 또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했어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나에겐 이제 힘이 빠져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설교일지 모르는데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올라간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부자 되는 방법? 병 고치는 방법?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자라는 권고? 사회를 개혁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찾아주자? 촛불이라도 들고 나가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방법? 방언받는 방법?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 강요? 인기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 설교가 오늘 마지막인데 예배당 건축에 대한 설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자라는 설교, 사회 개혁하자는 설교, 돈 벌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높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설교하다 가셨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살자? 테레비에 가서 봐. 책 읽어. 윤리책 읽어. 도덕책 읽어. 나는 오늘 죽을지도 몰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설교는 예수와 십자가. 당신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어. 죽는 날까지 그 설교만 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누가 확증하고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선포되어야 할 설교는 어떤 설교여야 돼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성도의 소망이요, 십자가만이 성도의 힘이며, 십자가만이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왜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자랑하지도 전하지도 않기로 했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후부터 십자가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도 매번 설교를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자. 그리고 그렇게 원고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싫증나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왜 맨날 십자가야? 왜 맨날 나는 죽어야 돼? 왜 나는 무능력하다는 거야? 왜 십자가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인본주의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이 매주 그 십자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딴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날 아침에 다 날려버리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무려 15장의 원고를 썼습니다. 정확히 새벽 6시 반에 딱 두 줄 남기고 다 날아갔어요. 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내려온 우리 아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는 십자가를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이며 조금 더 명쾌하고 화려하게 설명을 하려고 많은 부분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셨어요. 그때부터 한 시간 만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그 십자가만을 저거 갖고 온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불편하고 지루하고 괴로워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분명 여러분은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매주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 믿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설교하는 자만 오늘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다라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나요? 오늘 들은 설교가 여러분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왼수가 내 마지막 설교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인간을 살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었다면 여러분 그를 살려두시겠어요? 여러분 그 설교 듣고 죽는 바람에 여러분 지옥 갔어요. 예? 그날 죽는 바람에 십자가 못 붙들고 지옥 갔어요. 그러면 내 생의 마지막 설교를 그따위로 한 그 인간을 여러분 용서하시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오늘이 바로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십자가를 꼭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건 나는 먼지입니다. 여전히 개입니다. 돼지입니다. 지렁입니다. 벌레입니다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필요하지.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내게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마침 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주 들었던 설교니까. 그래도 십자가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문답으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죽으시는 것에 비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유익하기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답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이로써 나는 그가 내게 내려질 저주를 취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조금 시원치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본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받은 자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더 읽고 가죠. 신명기 21장 22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이 말씀은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연대적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걸 놓쳐요. 그 앞에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거만 따서 읽어서 그래요.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의 문맥을 따라 올라가 보면 한 사람이라도 현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죄를 범하거든 사람의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서 왜?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거 손 대면 부정해지니까 돌로 던져서 쳐 죽여서 나무에 달아 놓아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음을 보도록 하고 또한 자신들도 그러한 동일한 죄를 범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경계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과 그런 의식의 확대를 위한 권면이었던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괴악한 것이므로 그러한 자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그 수치됨을 알리고 그 저주와 형벌이 정말 이 땅에 왔음을 드러내고 그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표본이 되어 걸려서 다른 이들이 저주의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 연대성 대표의 원리, solidarity, 그 representation principle, 그것이 바로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의 포인트인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그 말씀은 바로 그 연대성 대표의 원리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야 죄지으면 전부 이렇게 죽는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앞에 내용은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그 말만 부각시켜서 이해를 한 거예요. 연대성에 관한 부분은 배제해버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정죄에만 집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덧입지 못한 죄인들의 그 결국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고발장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고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수많은 아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그리고 대표로 저주의 장대 위에 달리셨음을 고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니까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제가 다음 주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제물로서의 어린 양 되심이라는 그 인식에 앞서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실존이며 결국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와 성도들 간의 그 연대성, 그 대표의 원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의 내용처럼 예수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나게 되는 연대성,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의 원리, 그 연대성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들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대전제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랑은 달랐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것,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모두 죄인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 죽으실 수 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거기에 대해 굳이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대표의 원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잘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칭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패역한 짓을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그 연대성의 원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성경의 대전제라는 것을 알기에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이나 변증을 덧붙이지 않는 대전제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확인에 관한 것이라든지 삼위일체 사상이라든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사고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대전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대전제가 많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왜 2입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이 원래 대전제로 3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그걸 3이라고 여기며 지금 살 거란 말입니다.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대전제가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더니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어떻게 DNA가 RNA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RNA가 어떻게 프로틴을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게 법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류 인력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은 지구 중심을 향하여 끌어당겨지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대전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굳이 증명을 요구합니까? 대표의 원리 연대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냥 대전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까지도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믿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대표의 원리, 누구보다도 회의론자였던 제가 대표의 원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맞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는 바로 연대성 아래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울러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제 다시는 그러한 저주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의 몸부림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는커녕 훌륭하고 고매한 자기 자신들과는 달리 홀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저주받은 예수에만 집중한 거예요. 거기에서만큼은 연대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아담들, 그 중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저주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모두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에, 그 신명기 21장에서 이야기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대표의 원리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목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다가 아마 중간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언제 원수된 적 있었나요?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여기서 화목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카텔라게메는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친구 사이로 만들어내는 걸 의미해요. 그게 화목해 하다예요. 이렇게 뒤틀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관계에 관한 언어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의라고 하잖아요. 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옳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계의 언어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최고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의예요. 끈끈한 연대성 아래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그 상태에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상대방,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 상태를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다크. 여러분 몸속에 10의 23승계의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세포들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기에. 그걸 의라고 해요. 그러한 세포들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장기가 제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심장이 야 나는 너무 힘들어. 다른 애들은 그래도 좀 쉬기라도 하는데 나는 죽어라고 계속 뛰어야 돼. 5분만 쉴게. 그럼 어떻게 되죠? 사망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5분만 쉬어버리면 여러분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의 콩팥이 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더러운 것만 걸러내야 돼. 나 일주일 휴가 갈래. 걔가 일주일 휴가 가면 여러분 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 모든 장기가 의로운 상태에서 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상태에서 잠시 벗어난 걸 질병이라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들이 지금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 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가 자기만을 위해서 항체를 형성하고 자기 몸 안에 있는 다른 세포들에 대해서도 항체를 형성해버리면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걸리고 그런 거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들이 안에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은 온통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은 불의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에 유기체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의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존재의 어떤 존재의 유기체적 관계라고 바꾸어 말을 해도 무방해요. 내가 제대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 심장이 나를 위해 일을 해줘야 되고 내 심장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의인 거예요.
나의 의가 나 이외의 다른 존재의 유익에 기여하는 그러한 유기체적 관계, 그게 바로 의예요. 그렇게 모든 자가 의롭게 사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 네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에 너 사랑하라는 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 상태를 다시 화목하게 화해를 시켜 의로 바꾸는 게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복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려내는 삶을 살 때 가장 의로운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인간들과 좋은 관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 잘 들으라고. 돈에 정복당하지 않고, 명예에 정복당하지 않고, 자식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인기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 삶 살고 계세요? 아니죠. 돈이 여러분을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명예가 여러분을 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개, 구원받은 돼지, 구원받은 벌레, 구원받은 지렁이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그 삶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파괴하고 불의한 관계로 뒤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대성, 솔리다리티, 대피의 원리 아래에서 어떤 자격 있는 존재가 그 뒤틀린 의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자격 있는 존재가 그 뒤틀린 의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대성이라는 대전제가 있으니까. 자격 있는 존재가 이미 저질러버린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버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을 하여 의의 상태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전부 살아내서 공짜로 줘야 돼요. 왜?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밖에, 믿음으로밖에 여러분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고 누가 무슨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구원해 준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폭로당하는 게 맞아요. 술 담배 못 끊는 거? 오히려 폭로당하는 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 괜히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술 담배 끊었어요. 나는 이렇게 잘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술 먹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 의지로 술 하나 못 끊는 사람이에요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돼지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를 드러내는 걸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왜 그걸 못하죠? 나는 어디 가서 쪽팔리게 그렇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이. 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는데 어디 가서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을 해? 나는 못해. 난 할 거야. 내가 해낼 거야.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배당 가서 쇼하는 거예요. 전부 연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왔어도 여기서는 그냥 홀리홀리. 우리는 너무 행복해. 연극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남에게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 성도의 삶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계속 다짐하면서 사는 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언제 한잔 할까요, 그럼? 잘 새겨 들으세요, 제발. 예?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 때 그 형벌은 무한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뒤통수 한 대 때리면 그 자리에서 사살이에요. 경호원들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근데 그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일 땐 무한이란 말이에요. 무한. 무한한 형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형벌을 갚는 유일한 길은 영원토록 형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영원토록 받아야 돼. 3,000년이 있다가 풀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5,000년이 있다가 풀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5천년 정도 거기서 막 활활 태우다가 5천년 후에 천국으로 풀어준다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 가겠어요. 5천년만 있다 풀어준다면. 기다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들려왔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한한 인간의 상태와 무한한 하나님의 두 본성으로 형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한하게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형벌 받으심으로 유한한 시간 안에서 상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말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 유상무상 이거 같이 돼버렸는데. 이해가 가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받아야 할 무한한 형벌을 무한한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벌을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무한한 영원히 받아야 할 형벌이 그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런 데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복음 왕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상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내신 것이고 원수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주는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의의 삶을 완전하게 사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더 보고 가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근거로 내놓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 그냥 무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우리에게서는 요만한 의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의롭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자 처음부터 지은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의롭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그 의로움이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인간 측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의의 관계에 기여하도록 내놓을 수 있는 건 전무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대표 되심에 의해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25절에 의가 나오고 화목이 나오죠. 의는 화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아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비롯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또 나오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화목하게 살고 싶으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으로 복귀를 하여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분들입니다. 의로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간단하게 살피고 마칠게요. 그냥 타락한 상태지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안 됩니까? 왜 꼭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꼭 우리와 화목하게 사셔야 되죠? 왜 하나님은 당신과 화목하지 못한 존재들을 전부 유황 불못에 넣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의한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힘으로 행복에 도달해보라는 세상의 미혹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명령을 쫓아 사는 상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을 죽은 것이라고 해요.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면서 사는 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성경이요. 죽은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여기서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욕심은 안 부렸는데 육체의 소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면서 사는 그 삶 전체가 죽은 삶이라니까요. 50억짜리 집 짓는 거 내 목적으로 삼아 사는 사람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 타는 거 내 목적으로 삼아 사는 사람 죽은 거예요. 내 자식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지 이거 목적 삼아 사는 사람 죽은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죽은 자들이 사는 곳, 지옥. 따라서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근데 그 사망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에게? 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단순한 약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존재 속에 뿌리 뽑을 수 없도록 심어줘버린 삶의 원리, 프린시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도저히 변기할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며,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언약이에요. 그 사망에 관한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 주어졌어요.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무트타무트는 죽고 죽으리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문학의 강조용법이에요. 반복적 강조용법.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신실하시단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한번 한 약속은 절대 부인할 수,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쫓으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힘과 가치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사망의 상태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걸 마귀들이 요만한 쾌락, 요만한 만족 그런 거 허락해서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요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어제 CBS 뉴스에 미국의 폴 로브슨 하이스쿨 학생 800명 중에 그 중에 여학생이 400명인데 그 여학생 400명 중에 미혼모가 115명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어요. 여학생 400명 중에 115명이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재미삼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을 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어머니가 생활고로 아이들을 살해해요. 에이즈에 걸린 여자 매춘부가 300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복수극을 펼칩니다. 이게 전부 다 어제 하루 동안의 헤드라인 뉴스예요. 어제 하루 동안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들이 자기들은 절대 죽은 자들이 아니라고 기를 쓰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죽었는데 산 자들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좀비라 그러죠. 이 세상은 좀비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나서도 가끔 가위에 눌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까봐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도 귀신이 자기를 깔고 앉고 올랐다고 해서 손을 올려서 이렇게 만져본 적도 있대요. 자기는 귀신 다리를 수없이 많이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틴 루터는 귀신을 실제로 보고 살았어요. 옷장 문만 열면 조그만 애가 눈동자가 없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기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어요. 봤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쫓아 사는 것이 그렇게 귀신이 올라탄 삶이라는 것을 경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가위 눌리는 건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정작 너희들의 일상 속에서 귀신 들린 삶을 살고 있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며 무관심하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위 눌리는 건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귀신 다리 만지는 건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미혹에 미혹되어 자기들의 육신의 소원만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삶인데 그건 왜 하나도 안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가위 눌린 삶인 거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좇아 살 때가 많아요? 개, 돼지, 벌레, 지렁이처럼 마귀의 유혹에 끌려 살 때가 더 많아요? 후자가 훨씬 많죠.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가위 눌려 계신 거예요. 귀신이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런 걸 자주 경험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밥 잘 안 먹고 다이어트하고 그래서 헛거 보이는 거니까 밥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 살 빼갖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탄수화물 안 먹으면 살 빠진다고 그래갖고 밥들을 안 먹어 그냥?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고기만 그렇게 먹으니까 헛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돼지의 삶, 개의 삶, 지렁이의 삶, 벌레의 삶, 티끌의 삶을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옥이 잠시 주는 쾌락과 매력에 속아서 열심히 사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간혹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겪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곳이 바로 돼지우리며 너희들의 삶은 돼지의 삶에 불과한 것이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가라. 아버지의 품으로 가라고 떠미는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정체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필연성을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 계획 그거 세워놓고 왜 이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왜 꼭 십자가가 필요한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다 가는 거예요. 실제로 펜실베니아에서 사신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미국에 입양을 온 그런 장로님이에요. 이제 60이 되신 그런 젊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미국으로 입양을 오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6.25 때 일사후퇴 때였어요. 국군과 연합군이 중공군에게 밀려서 후퇴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강원도쯤에서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 미군이 그 산속에서 그 아기 우는 소리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눈 속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 퍼보니까요. 눈을 걷어보니까 그 눈 아래에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옷을 전부 벗고 알몸인 상태로 죽어 있었어요. 그 아이를 꼭 안고. 이 어머니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피난을 가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갓 낳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전부 벗어서 똘똘 말고 자기의 체온으로 녹이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이 아이가 20살이 넘고 그 양아버지가 그 강원도의 어머니 무덤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쭉 해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어땠겠어요? 엉엉 울다가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었대요. 그리고 어머니 무덤에 있는 눈을 다 걷어내고 자기의 옷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다 덮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하고 울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매년 그곳에 가서 자기가 발견되었다라는 그날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발가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껍데기 가죽을 벗겨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는 겁니까? 윌리엄 부스가 어떻게 윌리엄 부스가 됐는지 아세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이 여전히 달려있는데 어떤 못된 청년놈이 하나 사대를 타고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다가 또 못을 박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여보셔 당신 뭐하고 있냐고 당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고 외쳤더니 그 청년이 돌아보는데 그게 자기 얼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가 돼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거기에 박히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이 세상의 힘, 이 세상 마귀, 그 귀신들이 가치라고 내놓은 것들만 쫓아 살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손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얼굴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와 그렇게 대속된 자들의 신분과 이 세상에서 그들이 겪어내야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